성장하고 작업만 곡처럼 연주하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무엇보다도 늘 자리 지켜주시는 것도 고맙고, 그래서 부활의 그 첫 기쁨, 그 첫 소식이 우리 성가대에서부터 더 많이 체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감사하고 귀한 찬양 너무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바로 그날 아침, 2000년 전 주일 아침 새벽입니다. 지진이 땅이 흔들렸고, 그래서 돌이 굴러가고, 그러면서 이상한 그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나중에 옮겨왔던 이 골고다야 그 산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에 경비를 하고 있었던 군인들은 혼비백산합니다. 그래서 죽은 것처럼 엎드려졌습니다. 너무도 무섭고 너무도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근데 마침 그날 아침에 그 무덤 곁에 찾아가셨던 몇몇 여자들, 마가복음에는 세 명이고 마태복음 두 명입니다만, 아무튼 두세 명의 여자들이 그 자리에 갔다가 그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럼 그들은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은 유심히 그 일어나는 일을 목격 바라보고 있는 순간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들이여, 무서워하지 말라. 전혀 다른, 지금 공포에 질려서 죽음 직전에 혼비백산에서 엎드려서서 벌벌 떨고 있는 군인들과 사실은 전혀 다른 분위기에 전혀 다른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 여자들에게 예수님 그 천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살아가면서 두려워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은 늘 동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구약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 이유를, 근거를 분명히 약속하셨지만은 신약에 와서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너희가 찾는 예수는 무덤에 있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라고. 그 죽음 직전까지 갖는 그 남자 군인들은 공포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는 순간에 여자들에게 주어졌던 천사의 이 음성을 그들은 큰 기쁨을, 그 두려움이 경외심으로 변하면서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쫓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몇 발을 걸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무덤에서 몇 발을 돌아서 그 기쁨을 알려주려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익숙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리아야. 이때 깜짝 놀라서 바라보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놀랄 일들, 두려워할 일들 있지만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났지 않느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찾는 예수는 무덤에 있지 아니하고, 기독교는 세상의 수많은 종교와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살아났다고. 그래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 세상을 평안을 가지고, 이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세수를 하면서 갑자기 떠올랐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상하게 갑자기 괌에서 오랫동안 사시다가 오셨던 분들인데, 그분이 아마 오자말자 부활절 예배를 참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억은 안 나지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괌에서 오랫동안 식당도 하고 여행사도 하고, 괌에서 한국 사람들 중에서 가장 뭐 토박이처럼 그렇게 사셨던 분들 부부였는데 등치도 아주 크시고,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도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손에 못 자국을, 허리에 창자국을 내가 만져봐야만, 확인해야만 나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던 도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배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목사 뭐 저런 이야기만 하냐고, 다른 이야기도 많습니다. 근데 그거 기억할 필요 뭐 있어요? 심지어는 또박또박 편지로 카드로 쓰는 사람도 있죠. 우리 교회 하나하나 지적해야 될 거, 그런 문제들 소중한 말들로 받아들입니다만, 그 말을 하고 있었 그 남편 옆에 아내가 이랬습니다. 말을 하는 분이니까 그 아내는, 아, 내 남편은 도마 같지만 나는 마리아예요. 예수님이 오늘 예배 중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살아났다고, 그리고 내 이름을 불러준 것 같아요, 마리아라고. 그 사람 마리아가 아닌데 영어 이름이 마리아였던가 봅니다. 아주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도마 같은 사람이라면 다시 예수님을, 부활절 예배를 몇 번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예수님을 확인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부활절의 예배가 되시고, 아니면은 두려워서 슬퍼서 울고 있었던 그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셨던 예수님, 마리아야 슬퍼하지 마라고, 내가 살아났다고. 바로 그런 부활절의 축복의 아침이,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똑같이 무서워서 벌벌 떨며 있는데 예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 저런 사람들처럼 죽은 것처럼 벌벌 떨지 말라고,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7절 8절입니다. 28장.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바로 그 큰 기쁨으로 이 자리에서 일어서고, 또 한 주간도, 또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확인 속에, 확신 속에, 믿음 속에 기쁨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리 스트로베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예일대학교 출신 신문방송학과를 나와서, 그래서 언론인으로 시카고에서 오랫동안 언론으로 봉사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아내가 끈질기게 전도해서 시카고에 있는 윌로크릭 처치라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그날 부활절 예배였는지 부활하셨던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저거는 거짓이다, 가짜다 라는 생각도 했었던가 봅니다. 그러나 몇 번 개회를 다니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추적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를 찾고 싶었던 마음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책을 쓴 것이 예수사건, 예수사건이라는 그 책입니다. 나중에 이분은 윌로크릭 교회의 협동설교자로, 아주 탁월한 설교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목회를 하시다가 캘리포니아의 그 리고렌 목사님의 세들백 교회로 다시 옮겨가서, 그리고 거기에서 설교 목사로 하다가 다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지금도. 근데 그 책 가운데 나오는 예하 중에 나오는 예하입니다. 1963년도에 폭탄 테러가 인종주의자들에 의해서 흑인교회, 그 알라바마 번임행에 떨어졌는데, 네 명의 흑인 소녀 여학생들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한 여학생 이름이 에디 맥콜린스라는 여학생인데 그 가족들이 늘 그 딸 또는 친척들이 함께 그 묘지 앞에 가서 헌화를 하고 또는 생각하고 돌아왔었는데 근데 어느 날 지난 다음 1998년도에 그 무덤을 이장하려고 아마 가족들이 이사를 가면서 유골을 이장하려고 그 이장 그 무덤을 파헤쳤습니다. 인부들과 함께.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런 뼈 한 조각도 남아있지를 않았습니다. 뼈가 다 녹았다 할지라도 흔적이라도 있을 텐데 몇백 년이 지난 것도 말이에요. 그런데 불과 20년도 안 되는데 어떻게 뼈조차 없다고 그 가족들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는 그 인부들 그리고 그 묘지에서 일하는 사무직원들 뭔가가 문제가 있었다. 묘비를 잘못 세웠지 않는가. 누군가가 가묘를 만들어놨는데 잘못 묘비를 세우지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 가상적인 그 가능성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도대체 왜 어떻게 무덤에 유골 하나가 없는가. 가족들이 그 묘지 관리소에 항의하고 했지만 도저히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를 왜. 대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분명히 누군가의 실수로 이루어졌는데 그때 누구도 이 에디 맥콜린스라는 이 여자아이가 흑인 여자아이가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무덤이 열리고 이 죽었던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났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가족들 중에도 없었고 아는 사람들 중에도 없었고 누구도 없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의 빈 무덤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가능성,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훔쳐갔다고 기절했다라고 아니 이런저런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아니면 묘지를 잘못 썼다고 묘비를 잘못 세웠다라고 말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짜 무덤 앞에서 아 이분이 부활했다라고 떠드는 이 세상에 정신 나간 사람은 어느 순간 어느 무덤 어느 가족 어느 묘지 관리소에도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리 스트로벨이라는 이 목사님은 그러면서 그 예수 사건을 마지막 부분에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거 있죠.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순간에 그분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마치 본 것처럼 봤죠.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리고 십자가에 안나스에게 가야바에게 체포되고 신문되는 과정 일일이 그 한 사람 종들의 동작까지도 표현하고 있고 나중에 십자가에 지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부르짖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다 기록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살아나셨던 부활의 사건은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것도 천사가 증언하는 이야기로 끝나고 있을까요? 왜? 적어도 요즘 같으면 CC 카메라를 무덤 안에 설치해 놓았든지 아니면 녹음기라도 뭐 은밀하게 감춰 두었든지 이랬으면 누가 와서 어떤 말을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어떤 방법으로 서서히 일어났고 그리고 그 세마포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개우고 그리고 그 무덤의 문이 돌짝 그 무덤의 문이 열려가는 거 CC카메라로 보여줬을 텐데 없단 말이에요. 지난 며칠 동안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묵상했던 것들입니다. CC 카메라가 있었다면 그 무덤 안에 달아놓았을 텐데, 아니 달아놓았어도 문제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막아놓고 예수님을 일으켜 섰을 것입니다만, 하여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시는 그 과정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신비로움을 우리가 이해, 설명한들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떤 설명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신비로운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임재 말입니다. 어떻게 다 알 수 있어요? 다 안다면 그걸 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다 안다면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언제인가 부활하게 됩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몸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어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이루어질지는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무덤에서 일어나셨고, 그리고 무덤 문을 천사가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였는지, 굴러나간 다음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살아나오셨던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수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보여주셨고, 만지게 해주셨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은 500명을 한꺼번에 예수님을 보았다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아직도 남아있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순간에 고린도 교회의 말이에요. 그 500명 중에 아직도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그 사람들이 기쁨으로 확신하면서 증거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지 않느냐고. 만약에 그것이 거짓이고 사기라면은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편지는 사기꾼의 편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따져본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 부통령 시절에, 레이건 대통령 부통령 시절에 러시아의 브레즈네프 수상이 죽고 난 다음 장례식에 아버지 조지 부시가 참석했습니다. 미국 대표로 부통령의 자격으로. 근데 장례식이 진행되는 중에 모두가 다 검은 복장으로 그리고 붉은색으로 치장을 하고 그 모든 장식을 했던, 로마 아니 그 러시아 정교회 표시이니까요. 근데 마지막에 이 브레즈네프의 부인인 그 여사가 조그마한 백합화 한 송이를 들고 남편의 그 관 위에 올려놓고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성호를 그었다고. 성부, 성자, 성령 성호를 그으면서 잠시이지만은 그 남편의 시신이 담겨져 있는 관 뚜껑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리고는 백합화를 올려놓고 나왔습니다. 그때 아버지 조지 부시 부통령 그 시절에 마음속에 충격을 받았다고 그러죠. 이 얼어붙은 소련 이 땅에 다 죽은 줄만 알았던 그리스도인들, 한 명도 없는 줄 알았던 이 그리스도, 이 공산당이 철저하게 지배하는 이 땅에 예수님이 아직도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느꼈대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느 땅이 얼어붙은 땅이라 할지라도 공산당들의, 공산주의자들의 강압한 물리적인 폭력과 무서울 잔인한 핍박이 있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구나, 죽을 수가 없구나 깨달았다 그랬죠. 그래서 어느 모임 속에 그 간증을 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소련 땅에도 계셨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이유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유는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신이 하셨던 말씀을 사실인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또 지금까지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하셨던 그분의 말씀은 사실이라는 것, 사기꾼들이 하는 말, 거짓말 그런 말이 아니라 그분은 사실이었다라는 것, 그분이 설교한, 그분이 증언한, 예수께서 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언하셨던 그 말씀은 사실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드러난 첫 번째 증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던 고난에 대한 예언인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길게는 6개월 전에 예언하셨던 말씀입니다. 짧게는 3개월 직전에 하셨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적어도 세 번이나 반복하셨던 말씀으로 보면은 만약에 그분이 살아나지 않았다면은 거짓말이잖아요. 자기를 변명했는 거죠. 나 올라가면은 죽을 거지만은 그래도 다시 살아날 거야. 만약에 살아나지 않을 거를 미리 이런 식으로 했다면 허세를 허풍을 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리스트로벨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 사람들이 죽기 전에 내 무덤을 주시하라고, 내가 3일 후에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고 그렇게 죽기 전에 말한 사람, 이 세상에 역사적으로 누가 있느냐고 그래요. 누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28장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천사가 마리아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갖다 부어라고, 갖다 주라고. 풍랑을 꾸짖었던 예수님, 바람을 꾸짖었던 예수님, 고요하라, 잠잠하라고, 고요하라고. 근데 그 말씀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천지가 고요해졌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가셨던 예수님,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오너라. 그래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씀대로 죽은 지 막 되는 이 어린 딸, 야이로 회장 딸이라는 그 딸 아이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쿰, 쿰, 일어나라. 달리타 쿰, 자는 자여 일어나라. 깨어나라. 잠자든 아이를 깨우듯이, 배고픈 아이를 흔들어 일어나서 밥 먹어야지 하듯이, 그 예수님,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셨던 말씀 모든 것은 사실이었고, 그리고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은 우리 삶 속에도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찾는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다. 그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한 가지라도 붙잡고 살아가는 부활절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증언은 마태복음 27장 54절의 말씀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증언하신 두 번째 증언, 증거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라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는 생명의 근거이고 근원이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무덤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에이로게라는 신적 동사라고 그래요. 이름 성경이 신약 성경에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말인데 쿰이라는 단어와 함께 에이레게라는 단어는 일어나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다라는 타동사이기도 하고 동시에 스스로가 일어나는 자동사처럼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두실 수 없기 때문에 일으켜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게까지 내버려 두었지만 다시 사흘 후에 그를 일으켜셨습니다. 그를 죄 가운데 묶어둘 수 없고 어둠과 죽음 가운데 사망의 그늘 속에 놓아둘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자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신적인 신성을 지니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세상에 죽은 시신을 다른 사람이 옮기기도 하고 치울 수도 있지만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증거하셨습니다. 그저께 저녁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 방 옆에 감나무를 많이 심어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로 옮기고 나서 시간만 되면 나무를 참 많이 심어 놓았는데 특히 팜추리 같은 거는 저 마음에 70개 가까이 심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니까. 그런데 심은 나무보다가 죽은 나무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감나무 농장을 하시는 장로님이 오셔서 목사님 여기에는 나무를 많이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름도 줘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잘 가꾸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도 좋은 열매가 맺고 그런 거지 사람과 똑같다니까요. 그랬어요. 맞아요. 봄이 되었습니다만 봄이 된다고 모든 나무가 다 살아나고 모든 나무가 다 새싹을 푸릇푸릇 움트는 건 아닙니다. 렌트라는 그 단어, 사순절 단어 속에 단어인데 이 단어 속에 포함된 것 의미가 봄이라는 단어가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사순절, 생명을 잉태하고 얼어붙은 땅 속에서 있지만은 그러나 부활절, 기어이 그 움이 싹 트는 그 사순절의 의미, 그 단어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느낀 것이 있었는데 굉장히 추운 적이 있었어요. 한 달 전쯤 한 일주일 정도 참 추웠습니다. 찬바람이 그리고는 2, 3일 동안 비가 쏟아지기도 하고 천천히 오기도 하고 그랬다가 비가 멈추고 나니까 따뜻해졌었어요. 그 순간에 나무마다 움이 트기 시작하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시구나. 춥게 얼어붙게 있었던 그 땅에 따뜻한 빗방울이 내려지면서 땅을 조금 흔들어 놓잖아요. 나무도 조금 우물트게 할 수 있는 그러면서 따뜻한 바람이 따뜻한 햇빛을 보면서 우물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 만나서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아, 그분도 그렇게 느꼈대. 이번에 똑같 그 패턴이었다고 생각해 보니까 정확히 맞았어요. 추운 시간이 있었고 빗방울이 떨어지고 따뜻함이 있었어요. 나무라고 봄이 왔다고 다 사는 게 아니라고요. 죽는 나무도 있습니다. 걸음이 제대로 없으면은 제대로 은혜 못 받으면은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으면은 사순절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면은 부활절의 그 영광 그거 제대로 기쁨 감격을 못 맞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나무가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피우는 거지 겨울에 추위가 오면 죽는 나무도 바짝 타버리는 나무도 새싹을 못 내는 나무도 있어요. 비바람을 통해서 아무리 땅을 열게 부드럽게 만들어 놓고 올라오게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죽어버리는 씨앗은 안 된단 말이에요. 끝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아무리 얼어붙은 동토라 할지라도 그 땅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어두움을, 사탄의 세력을, 죽음,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땅을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어떤 것이 가둬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결코 가둘 수 없습니다. 그분은 생명을 갖고 계시는 분이고 그분은 이 세상에 생명을 나누어주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고.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평안을 이야기하셨죠. 살롬, 살롬을. 사도행전 2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리고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 또 다른 마지막 증거는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인데 먼저 읽을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증언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의 신앙 속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기꾼들 공동체 집단이 되고 말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부활의 핵심, 기독교의 핵심 이것을 부활 속에 찾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그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교 어느 날 노 부부가 하버드 대학교 총장실을 찾아갔습니다만 오랜 시간 기다려도 만나주지 않았고 왜냐하면 허름한 진짜 예한지 실한지 모르겠지만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이니까 허름한 옷을 입고 사실 허름하다는 건 그분 캘리포니아 부자였고 상원의원이었고 주지사였기 때문에 그런 복장은 아니었을 텐데 아무튼 총장을 만나러 갔는데 총장이 만나주질 않았습니다. 뭐 몰골이 별거 별 시간도 없고 뭐 그 시골 농부 만나고 싶지 않다고 간신히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총장님, 우리 아들이 1년 전에 유럽에 가서 죽었는데 하버드대학 1년을 다녔던 내 아들입니다. 너무 끔찍히 사랑하는데 이 아들을 위해서 여기에 좋은 기념관 뭐 건축을 하고 싶습니다. 아주 냉소적으로 그 총장이 그랬대죠. 당신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그리고 당신 아들이 죽었으면 죽었지 아들 죽었다고 여기에 기념탑을 만든다면 이 하버드대학 교정에 모조리 다 동상 다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고 그러다 그 와이프가 그래도 총장님 얼마나 들어요? 이 학교는 얼마나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750만 불 그때 하버드대학교 750만 불 들었다고 거의 쫓기다시피 무시당하고 이 할머니 그리고 할아버지하고 나오시면서 그랬대죠. 할아버지한테 여보 750만 불이면은 우리가 그냥 학교 대학교 하나 지어도 되겠다 그러면서 나왔대요. 나오는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이 총장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이 돌아왔던 이 스탠포드 부부가 그러지 말고 우리가 가장 적합한 지역을 찾아서 대학을 짓자고 그 정도라면은 2천만 불을 그 당시에 투자해서 스탠포드 대학을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지금 모든 실리콘밸리가 그 사실 스탠포드 대학 중심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하고 적어도 20년 가까이나 학생들을 무료로 다 시켜주었고 공부를, 그리고 기숙사비까지도 무료로 제공해 주었던 학교가 그 학교죠. 시카고 대학만큼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을 배출한 학교 스탠포드. 어떻게 그 일이 시작되었는가 하면은 아들이 유럽 여행을 갔다가 장티푸스로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도 똑똑하고 기대감이 가득 찼던 그 아들이었는데, 그리고 신실하게 교회도 다니는 독실한 청년이었는데, 슬퍼하고 있는 이 아버지에게 어느 날 환상이 보여졌습니다. 스탠포드 그 아들 스탠포드 주니어가 꿈에 나타나서, 아버지 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 믿잖아요. 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부탁했대요. 아버지 난 여기 와서 있지만은 나와 같은 청년들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해달라고 대신. 그 스탠포드라는 그분 돌아가면서 코로 하나도 내 재산이라면 남기지 말고 다 써라, 센트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사용해라고, 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다 사용하라고. 그리고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 내 아들이 있는데 내 아들과 함께 살고 싶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설득하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마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찾는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다. 살아나셨다. 무덤의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죽은 종교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기독교, 기독교입니다. 우리도 언제인가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이고, 언제인가 부활하는 영광스러운 성도들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또 한 번의 부활절 예배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 기쁨 속에 돌아가는, 그 감격 속에 이 세상을 이기면 나아가는 온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